지난주까지 질문은 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이셨다면 오늘 이 질문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제가 말씀을 한 마당을 읽습니다. 시작해서 끝까지 한 마당을 읽죠. 근데 오늘은 한 마당 이전에 한 절 그리고 역시 한 마당도 아닌 나머지 말씀을 읽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 그리고 다윗을 비롯한 선지자들의 글이 다 인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장례되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모여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내용이 바로 이런 모든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천하 각지로부터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는 15개국의 다른 언어를 가진 각지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므로 더 이상 과거 율법으로 구원될 수 없다는 증거와 함께 선포된 이 오순절 메시지의 결론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응답하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사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모두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탄식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하는 사람도 감격할 것이고 또 받는 사람도 얼마나 복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예루살렘까지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백은 순수한 마음과 성령의 감동 없이는 불가능한 물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으로 영생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책임과 의무를 책망받은 사람들에게 되묻는 그런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움을 고백할 수 있을까? 매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런 안타까움을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 속에 한번 물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천하 각지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온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부드럽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앞에서 주님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오늘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역시 세 가지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메시지가 끝나는 36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찌 보면 2장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이 한마디로서 복음은 바로 완벽하게 선언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선언은 물론 뒤에도 계속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어찌 보면 이 5장 30절에서 31절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2장 36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뒤에 진행해서 10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까지는 자신들의 증인됨을 고백하고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역시 꼭 같은 의미의 말씀을 군중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일찍이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한 선언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그런 책망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예언이 오늘 성령이 내리심으로써 베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예수라는 선지자가 훌륭하다고 해도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런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뭘 얘기합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맹목적인 어리석은 예배를 지적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인류 구원이 한민족에게서 남이니라가 아니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도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야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복음의 선포가 있었는데 이 36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순절날 예루살렘 모여든 사람들이 불신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근데 왜 여기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 즉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죄를 가지고 절망으로 떠밀려가는, 죽음으로 가야만 하는 온 인류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한 선포가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복음을 듣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를 위해 그가 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지금 듣고 있다면, 처음 듣고 있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인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바로 그 죄로 예수님을 죽인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은 이런 표현들을 앞에 넣고 있는 거죠. 너희가 죽인 예수. 그 다음에 이 메시지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촉구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초라하고 어린아이로 힘없이 연약함으로 온 이름,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죽어야 될 이름이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주받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바티즘을 받게 되면 이걸 확인하잖아요. 자, 여기는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있는 의미들이 있죠. 주는 뭡니까?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권한을 가진 그런 나의 주인,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뭡니까? 주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그리고 헬라어는 키리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라는 건 뭐라고요? 삼중직이라 그랬다고요. 바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하실 수 있는 뭐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보이시는 선자 중에 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목숨의 권한을 가지신, 삼권을 가지신 바로 왕 중의 왕. 이런 삼중직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이 짧은 메시지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구원의 대상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된 모든 사람이 참으로 알아야 할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듣는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각자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은 37절입니다. 오늘 바로 제목이 나온 말씀이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바로 앞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은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순수하고 부드러운 마음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요? 복음을 듣는 자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굴리고 달아진 이미 가죽같이 거칠고 굳어진 마음은 영적인 충격에도 찔림을 받지 못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대단히 순수한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고백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세상에 찢기고 긁히고 해서 가죽처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굳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비극이죠. 이 사람들은 비록 세상 천하 각지에서 살았지만은 적어도 영혼이 부드러운 순수한 그런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찔림의 안타까운 모습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7장 54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누굴 향해서입니까? 이때는 베드로가 아닌 스데반이었습니다. 역시 스데반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은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듣고 수용이 안 돼서 이를 가는 모습은 어둠의 사람들에게나 있을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가 갈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공간복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은 나타나고 있어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랴.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랴. 어디서입니까 이게? 우리가 입에 올리기는 싫지만은 사실 지옥입니다. 이를 가는 것은 천국에서는 없습니다. 왜요? 허물과 죄를 다 주님께서 감당하셨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격만 있는 것이고 기쁨만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느냐? 왜 내가 이 고통의 장소에 있느냐? 이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가련한 영혼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새로운 방향을 묻는 겁니다. 흩어진 각국에서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회당, 시나고그라는 게 있습니다. 회당에서 어찌 보면 랍비,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이들도 있었을 것임에도 이제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자신의 방법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인식을 베드로를 통한 메시지를 듣고 인식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그랬어요. 적어도 이것은 영혼을 묻는 질문이에요. 그 물음이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이것도 중요하다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합니다만은 빌립보서의 시작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다고요. 제자들에게 형제들아 라는 호칭 자체가 부드럽고 순수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처럼 인간적으로 사도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사도님들 또는 신령한 이들이여 거룩한 이들이여 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족이요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세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신앙의 바른 자세라고 보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물음은 에덴에서 죄로 인해서 추방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절망의 고백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탄식입니다. 영혼을 향한 그러나 인간의 유일한 소망의 고백입니다. 이 물음은 죽음을 각오한 부르짖음이었고 나중에 16장에서 보니까 또 이것도 오늘 오후에 빌립보 교회하고 관련됩니다만은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던 질문과 거의 같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16장 30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바울이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서 예수들을 만나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시 사도행전 22장 10절 첫 부분이죠. 내가 이르되, 이건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서 사도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성령의 지시를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모습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도 되겠지만은 공통적으로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자기 동족과 더불어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영원한 질문이요 또 귀중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우리에게 성경은 뭘 주문합니까? 신령과 진정을 당부합니다. 사실 이 신령과 진정 둘이 함께하지 않은 종교행위는 사람의 감정이나 이성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신령은 보이지 않은 내적인 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명령과 성령이라고 하면 진정은 그것을 보이는 현실 속에서 채우는 외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을 어렵게 생각하셨다면 이번에 다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이 둘 중 하나에 편중될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신령에만 치중할 위험성과 진정에만 치우칠 위험성은 늘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만 충족시키려 한다면 진정에 치우쳐 말씀과 신령한 부분을 채우지 못할 위험성이 크고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내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경건주의 운동과 같은 결과만을 낳게 될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용적인 내면과 겉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가 다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용과 보이는 사실이 신앙에 있어서는 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 하나만 충족되거나 만족되면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모든 부분에서 반드시 양면에 다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그러셨어요?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은 은혜와 진리라고도 같이 연관되는 그런 말씀이죠.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 이 바프티즈마, 세례를 가지고 말한다면 반드시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절차가 없다면 태평양과 같은 깊은 바다에 골백번 들어갔다 나와도 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절차를 다 거쳐도 물속에 장사되고 다시 올라오는 외형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것 자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곧잘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지적하신 사실의 부분, 진정의 부분을 간과하는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답변은 묻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듣고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두 절에 설명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38절이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원리를 증거합니다. 이게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악으로 절망으로 죽음으로 가던 사람은 반드시 유턴해야만이 마지막이 비극에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감정적으로 그만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삶을 완전히 유턴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 예수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부부 따로 자녀와 부모 따로 모두가 각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한 공동체,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한 무리에 속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바꿉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뭐라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성장해가는 사도행전 속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세상과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역사가 닫힐 때까지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오늘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시는 성령 이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첫째로 주시는 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분명히 아니 어떤 책에서도 가장 분명히 제시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 이게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을 때 비로소 뭡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하는 것은 은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개역 한글판이 이건 번역이 더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충족된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비로소 성령은 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구원의 인침표로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약속을 따라 거듭났을 때 비로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은 뭐예요? 선물로 주시니 그랬죠. 뭐예요? 거저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열심히 기도해야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연보를 많이 해야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충족하면 성령을 거저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다음에 39절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을 소개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치면 안 됩니다. 나만 의인이라고 큰소리 칠 수 없는 거죠. 이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라는 건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 오순절날 그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섬김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모여들었던 바로 너희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대대로 날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뭐겠어요? 모든 먼데 사람, 지구촌 구석구석 어느 민족 어느 언어 어느 나라이건.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가 유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인도도 필리핀도 파라과이도 콜롬비아도 아르헨티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먼데 사람, 어떤 사람들 복음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이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고 복음에 대해서 수용하는 이런 자세만 갖는다면 이 약속은 그들에게 유효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온 인류는 에덴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지구촌 구석구석 모든 사람 각각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죽인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역사를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예수는 바로 오늘 내가 죽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순절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물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인가를 묻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요 또 호소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답변도 역시 다를 수 없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에 대한 온 삶으로서의 순종이 이 귀한 주님의 약속을 자신에게 유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주님의 희생의 떡과 잔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